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짓밟히고 있고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세태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를 부르셔서 말씀을 높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저희를 통해서 말씀이 높이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그냥 오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오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내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냐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그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때는 좀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내 욕심일 수가 또 있거든요. 교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한 것이다. 이건 참 곤란합니다.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까지도 내 욕심이 작용되어서 오는 그러한 그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묻고 물으면서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십자가 은혜 때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금 향해 있지 다른 데에는 내가 별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만 두고 교회에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내 마음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교회에 발을 딛고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이 사실은 예수의 피나 예수님의 은혜나 또 어떤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나라 뭔가 좀 이런 것들로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십자가를 한편으로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좀 뭔가 허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을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은 뭔가 꽉 채워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펑 뚫려있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부르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말을 하면서도 또 마음이 뭔가 자꾸 허전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그 허전한 마음을 갖다가 다른 것을 끌어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 그 은혜, 그걸로는 더 이상 안 채워지니까 이젠 다른 걸 갖다가 끌어가지고 허전하고 부족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뭔가 족함을 누리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욕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가령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걸 우리들의 마음이 꽉 채워져 있으면은 사실 우리들은 뭐 못 생겨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피의 은혜로 사는 그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들 마음이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 허전함을 느낀단 말이죠.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생겨 봤으면 이렇게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보면은 나도 돈 좀 많아 봤으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마음이 은혜로 차곡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허전함이 발생하고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자꾸 가지는 겁니다. 그래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또 그래가지고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 심리가 아닙니까? 저는 그걸 가리켜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요. 항상 마음에는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에서까지도 뭔가 믿는다 믿음 있다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도 좀 꽉 채워가지고 좀 그런 그 꽉 찬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자꾸 이런 바람을 가지는 거죠. 이것도 믿음에 대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뭔가 부족하다 뭔가 허전하다 이러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허전한 우리들 마음이 뭔가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우리들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메꿔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우리가 배불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보자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욕심들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그런 마음을 내가 메꿔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갖다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욕심을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불구하고 이상하게 욕심은 뭔가 좀 죄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죄 그러면은 단지 교회에 안 나왔다 기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 이렇게 자꾸 단정을 짓잖아요. 십계명에는 분명히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 이런 건 강조를 안 해요. 자꾸 강조하는 건 뭐 우상 숨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을 내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인데 근데 이제 그런 욕심을 갖다 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욕심을 조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들은 교회 일,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욕심은 괜찮은 욕심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욕심을 내는 것은 그건 욕심을 낼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교회들 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교회 일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욕심입니다.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라고 했거든요. 교회 일에 대한 욕심도 여러분 욕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일에 대한 욕심도 뭐냐면 역시 교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내 마음을 채워보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뭔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감정이냐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보람이 느끼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왜 교회의 일,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거 이걸 많이 해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보겠다. 이건 분명히 욕심이 지나지를 않아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마음도 역시 욕심입니다. 많이 해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지 적게만 안 돼. 이런 마음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들 속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욕심으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꾸 뭔가 적으면 허전하고 부족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 허전하다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 적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이거든요. 적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허전한 것 같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적은 것, 없는 것, 낮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에서 마음의 허전함 그것을 갖다 자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채워야만이 허전함이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 그런 허전함을 메꾸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많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걸 보세요. 적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항상 뭔가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아져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메꿔야 되니까 만족을 누려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특히 그 선교단체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하는데 그 선교단체들의 큰 오류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절대로 욕심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선교단체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해야 하고 커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건 욕심이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정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많이 힘을 쏟아붓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선교단체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것이 소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단정을 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 확장이란 말을 갖다 많이 하는데 이 확장이란 말도 역시 인간 욕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간 욕심이 나온 단어예요. 확장, 커진다, 많아진다 이것이거든요. 그 커지고 많아지는 그런 확장을 통해서 뭔가 적은 그런 인간의 허전함과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확장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많아지면 좋은 일이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 여기서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는 거 이것이 과연 누구한테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께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은속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사람 수가 한 1,000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께 좋은 일이어서 부흥하자 부흥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1,000명 돼가지고 여러분 무슨 잘 되는 일 있습니까? 교인 1,000명 들어가면 여러분 집 잘 살게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50명 내어나 1,000명 나오나
교회 뭐 잘 돼가지고 여러분 생활이 좋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내 자존심만 세워지는 것이죠. 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께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그리 부흥돼가지고 하나님께 좋아지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은속교회가 천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전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는 그걸 제가 감을 못 잡아요. 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한다 생각할 것이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의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 말은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냐 그 답을 내려놓고 하신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 답을 못 내리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 기쁨이 될까? 여러분 그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전도를 하고 너희가 선교하고 너희가 헌금하고 너희가 봉사하는 것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다면은 알아 성경 있지 않은가 드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구절들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무조건 반발만 하지 마시고 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이 그러한가 무슨 책제목이 있던데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반발을 해도 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제 말은 어디까지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욥기서 22장 2절 3절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로운들 전능자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냐 그 말이죠. 내가 의롭다 해가지고 우리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전능적인 무슨 이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께 이익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 날마다 밥을 두 끼만 먹고 나가 전도했다. 그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전혀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적게 하는 것은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 교인들의 욕심을 조장하는 이런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욕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을 두고 생각할 때 뭐가 많고 뭐가 적은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성경책을 들어 설명했죠. 자, 이 성경책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제가 이걸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겁냐 가볍냐? 이걸 하나만 두고 생각할 때 무겁다 가볍다 답을 못 내립니다.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뭐 폭로된 비밀이니까 다시 말해도 제 몸무게 80kg입니다. 제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제 하나만 두고 얘기하면 그건 기준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뭔가 무겁다 가볍다 이런 얘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무겁다 이럴 때는 내 앞에 뭔가 좀 적은 몸무게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야만이 당신 무겁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할 때도 이 앞에 이런 작은 성경책이 있으면은 아 이게 성경책보다 무겁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앞에 엄청나 큰 책이 있으면 이건 가볍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무겁다 가볍다는 그런 기준이 그 하나만 딱 가지고 내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것 앞에서는 적은 게 되는 것이고 적은 것 앞에서는 많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일을 많이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 1시간 기도한다 갑시다. 부지런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 앞에 2시간 기도는 나옵니다. 그럼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은. 2시간 기도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이란 말이죠.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내가 못생겼다 할 때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 때 못생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보다 못생긴 앞에 있으면 난 잘생긴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돼가지고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많이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도대체 많이라는 거 그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많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해라 많이 해야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이 이건 사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겁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해라 하면 그러면은 뭐 얼마나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충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 많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현재의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인간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이 하자 많이 하자 많이 하자 이게 뭐냐면 현재 부족함을 느끼는 내 마음에서 많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많이 적게 이런 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느냐 이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많이 적게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이걸 생각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뭘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이걸 생각하니까는 그 속에서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차별 만들어내고 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했다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했다고 해가지고 초라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돈 없는 가난뱅이라 초라해집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돈 없다 하니까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이지. 많이 한 거, 적게 한 거, 이걸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건 세상 기준입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 세상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적게, 이런 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 이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도 역시 내 마음을 봐야지 내 행동을 왜 보냐 이런 얘기예요. 내 속을 봐야지 내 겉모습을 내 들여다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이걸 살피는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 판단 기준이 못 되는 겁니다. 왜? 전부 악하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인간에게 선이 없다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인간의 행동이 뭔가 옳다 그르다고 하는 판단 기준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가 행동을 가지고 기준으로 내세우냐 이런 얘기죠. 왜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항상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동이 눈에 보기에 뭔가 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걸 절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만 따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 이것만 제대로만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 사람은 적게 했다 해가지고 마음이 허전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많이 했다 해가지고 뭔가 그걸 내 의의 도구로 삼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나올 뿐이지. 사람들은 자꾸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살려고 하는데 더 나은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 나은 것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을 누가 나에게 주셨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이게 누가 주신 것이냐, 누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제공해 주었느냐 이걸 생각을 하고 그 주신 분을 찾아가서 먼저 감사하는 거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주신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찾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있는 것 그것하고 다른 사람 것하고 비교를 내니까 자꾸 내 것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다 보니까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쓰게 되고 안 되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좀 더 주이소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야야 너는 너한테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할 사람이다 언제나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만 나한테만 정신 팔렸다 보니까는 내 주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 도구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TV에서 본 사람 가운데 참 아직까지 생생하게 제 머리에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뭐 KBS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TV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그 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진기한 일이나 어떤 그 특이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소개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뭐 한 달 되나 두 달이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소화제를 갖다가 100알을 먹었어요. 100알. 하루에 그것도 한꺼번에 소화제를 갖다가 100정을 먹어요. 100알을 갖다가. 그래 소화제를 사면은 3,000정. 한 달분에 3,000정을 갖다 한꺼번에 사드리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소화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100알을 그리 먹고 날마다 살아가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심지어 물을 마셔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물 마셔도. 물을 마시고 나서도 소화제를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화제도 이건 한두 알 가지고 택도 없고 100알을 먹어야 되는데 이 100알도 천천히 먹으면 효과가 없답니다. 한꺼번에 막 털어내야 되는데, 아마.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아침, 저녁, 점심이 무슨 뭐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거의 물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녁밥 먹는 걸 보니까 어떤 게 뭐가 저녁밥이냐면 그 부인이 그 미음을 갖다 끓이는데 그 우리 같이 그냥 밥을 끓이는 게 아니고 믹서에다가 갈아요. 쌀을 불려가지고 가는데 이게 손에 알갱이 안 잡히도록. 알갱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면 큰일 나는 거라. 아주 우유같이, 우유가루같이 알갱이 안 잡히도록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끓이는데, 아니, 물같이, 물게 끓여, 물같이. 그걸 갖다가 국물 조금 하고 먹고 나서 그게 저녁밥이랍니다. 그걸 먹고 나가가지고 또 소화제를 100정을 더 틀이 삼키는 거라. 그래야 소화가 된대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런 병에 걸렸다는데, 병원에서도 무슨 원인도 모르고 또 위장을 그면서 위장이 튼튼하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면서도. 그런데 소화가 되니까 소탈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소원이 뭔지 압니까? 이 소원이요 짜장면하고 날 먹어보는 거 이게 소원이래요. 결혼하고 10년을 그저께 했다니까 10년 동안 소화제 100점을 먹고 살았다니까. 짜장면 먹고 날 먹는 거 이게 소원이라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소원이 뭐냐 이렇게 그 리포터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울먹이며 사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의 소원은 아버지하고 저녁밥 한 그릇 같이 먹어보는 이게 소원이랍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는요 참 밥 한 그릇 그거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제가 그 사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데 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진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밥 한 그릇 먹고 소화시킨다는 것,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그 사람이 제 머리에서 지금 안 떠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한다는 게 얼마나 못돼 먹은 것인가.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집에가 밥 투정하지 마세요. 진짜 참 그 안 되겠다라고. 저도 그러면 가끔 나오지만. 그래, 우리가 밥이 있어도 그 밥 한 그릇 먹지 못해. 이 사람이 가난해서 아니거든요. 무슨 대기업의 과장이던데 그만하면 살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래, 뭐냐면 내 누구하든지 나한테 밥 한 그릇 먹게 해준다면은 내 재산 절반을 준다. 이게 그 사람 말입니다. 밥이 있어도 밥 먹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에 비하면은 진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이것도 그 사람 비하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다는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 적게 보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린 지금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지금 뭔가 조금 적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적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금 적다는 게. 근데 자꾸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쪽으로 돌리게 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복이라는 명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이게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복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참 오늘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이게 복이구나. 야, 이런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이 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들어가도 나가도 들락날락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서 복을 받고 뭐 한다 하니까 이거 진짜 이런 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떵떵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아까 아면서 적다 이상하게 왜 적었는가 몰라. 설마 그리 되겠나 이래 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참이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안 빼놓고 쓰면 그런 소리 아닙니까? 교인도 참 좋아하는 그런 말이고.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얘기하기 전에요, 꼭 이걸 하나부터 먼저 묻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건 묻고 복을 얘기하세요. 과연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나? 분명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고 내가 구한다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몽땅 그분 마음이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롱을 다 떨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복줄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뭔가 잘하려고 일을 쓴단 말이죠. 뭔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줄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재롱을 떨어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리려고 일을 쓰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여러가지 행동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복 준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기를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행동도 복이 되는 행동이 될 수가 없다, 또 이런 답을 내려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께 복받을 기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 없어요. 목사가 복을 빌면 복 받는다고요. 책도 문설입니다. 목사한테도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굴 복을 빌어줍니까? 그래 제가 여러 복을 못 빌잖아요. 제가 복 받을 인간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인정이 돼버린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복 받자 이런 생각은 싹 치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인간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은 도대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한테 어떤 내용입니까? 분명히 복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1절 2절만이 아닙니다. 그 뒤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9절도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 뒤에도 말씀을 듣게 행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14절도 뭐라 합니까?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죠.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복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복 준다 하구나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고 짓게 행하고 순종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을 참 주고 싶은데, 복을 그냥 주기는 조금 뭐하니까, 야야, 말씀 짓게라고 복 줄게.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짓게 행하고 순종한 복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뭘 지금 귀하게 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말씀을. 그 뒤도 계속 말씀을 짓게 행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만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말씀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때문에. 사실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복받고 잘 사는 거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 지금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 온 땅에 퍼지는 걸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혼자 스스로 퍼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그 그릇을 통해서 말씀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분명히 말씀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퍼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복주고 지킨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복주 지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들을 복주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은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빛이고 뿔이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 산성, 뿔이 되고 힘이 되십니다. 다윗이 이뻐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윗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위해 다윗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 다윗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 대적을 쳐서 나를 지켜달라 이런 그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 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을 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빼버리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 빼버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 전제가 똑같습니다. 멸망당해도 쌀 그런 일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위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명심을 내야 돼. 이 점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한다,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이쁘다고 사랑합니까? 제가 뭘 이뻐 저를 지킵니까? 우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도라 그 속에 죄밖에 없습니다. 우린 내 욕심감이 있다는 사람은 존재밖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혼자 열리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열을 좀 내야 돼요. 빨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 그냥 우스워요. 뭐냐면 지 속에 말씀 있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준다 해버리니까는 뭐 하나님 갖다가 무슨 개지 뭐 자기 지키는 개로 얘기하는 건지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될 그런 죄인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죠. 말씀을 알게 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담아가지고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말씀을 세상에 퍼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킨다는 것도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사랑스럽고 이쁜 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떠나 살 수 없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우리 죽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 무슨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 내가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면 나는 생명 근처에도 못 가고 저주 아래 멸망받을 그런 존재 지나지 않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돼야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해야만이 말씀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말씀을 떼어놓고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스라엘 이방나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담은 그릇이고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후원하고 말씀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스라엘 자체를 후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위해 복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퍼지는 그 일을 위해서 복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담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그들의 운명을 좌우해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또 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삼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 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온통 그냥 막 내 생활 속을 복으로 막 도배하는 것으로, 이래 생각을 내버리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업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거 마냥 많이 기분 좋다. 그것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업에 나가도 복받고, 들에 나가도 복받는다. 이것이 뭐냐면, 네 속에 말씀만 담고 있다면은 네가 성에 있든 들에 있든 상관없이 복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면은 네가 어디 존재하는지 복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복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담고 있으면 어든지 복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에 있어도 복은 내와 함께하고 있고 들에 있어도 복이 내와 함께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 복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복이 되는 일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에 복을 누가 받는다 합니까?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광주리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복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거기 보면은 내 몸의 소생 이렇게 말하고 내 짐승 이렇게 말하고 내 우양 새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 말씀을 담는 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에 복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 말씀을 담은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 안에 포함된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집착을 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시기에 좋은 것도 세상 그냥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때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도 역시 세상이 보기에 기분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기분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기분을 확 잡쳐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훼손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에 의해 훼손된 말씀의 세계를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 못해. 왜? 인간 어차피 말씀 어겠습니까? 인간이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 오직 복이 되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에 관심을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떨어진다면 우린 과연 뭘 바라봐야 하느냐?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 돼요. 주님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안에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눈앞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되어지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순종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말씀에 순종한 자가 없다면 누가 말씀에 순종했나? 그분을 바라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을 완전히 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건. 그 결론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복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이 되는 예수님에게 쫓아가면 된다 그 말이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이 되는 그분에게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를 알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향을 가도록 밀어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이 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복받은 상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복이 되는 분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건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달라고 하지를 않죠. 말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제쳐버리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복을 달라. 이게 바로 인간 상태고 그게 바로 욕심인 겁니다. 복받고 싶다 하면서 복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 아니고 복되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아신다면 그 복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채 살아간다면 세상 것 때문에 허전함 느끼는 그런 모습은 사라질 것이 아니냐는 거죠. 문제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것과 주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도 뭐 주님과 복받는 행위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신 예수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주기를 원하는 것. 그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지금 복 안에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한 복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실패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은 말씀이 실패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성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사는 것 이걸 우리가 복으로 알고 주님의 나라에 살고자 교회를 나오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중심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항상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식한테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자식을 키워야 돼요. 애들한테 쓸데없는 세상 욕심 키워주지 마세요. 항상 그들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자식을 살피는 그게 진짜 신자의 부모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을 아는 자로 교육시키기에 여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건 그게 참된 복이다. 이걸 아신다면 더 이상 이 땅의 것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달라고.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지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채워짐으로써 욕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너무 귀한 복 받았다고 그 복으로 감사하고 마저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믿음을 말했고 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 너무나 무익하고 죄악되고 너무 더러운 존재였어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한 것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요 앞에 복달라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관심 두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돌려지게 하소서. 세상에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것이 우리 관심거리가 아니고 복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직 주님을 알게 된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